코로나19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여지없이 바이러스라는 하나 때문에 삶이 그리고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대한민국에서 떠들썩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았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일명 N번방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수십 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서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이라는 사이트에, 사이트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용하는 카톡 같은 건데요, 거기 대화방에다가 이 영상들을 올림으로 인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이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상을 1번부터 8번 방까지, 이제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채팅방에다가 판매하는 일명 갓갓이라는, 자신이 신은 아닌데 갓갓이라고 이름하여서 N번방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입금의 금액에 따라서 채팅방에 등급을 올려주는 일명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박사방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그 이제 방에 따라서 이제 금액들을 달리 받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텔레그램 안에 박사방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2천 건의 이상의 거래가 오갔던 것을 경찰이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박사방 피해자 여성만 74명, 그 중에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죠. 일명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그저 음란물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라기보다 더 큰 강압적인 힘과 그 힘으로 인하여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영상을 구매하기 위해 큰 금액의 돈을 지불하여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사람을, 인간을 도구로 써 생각하는 모습,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사회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후에도 이들이 잡혀 들어가고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텔레그램에는 그런 이제 보안이 너무나도 철저한 거기 때문에 파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음란물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곤 합니다. 이런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있죠. 어찌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현실, 우리가 당하고 있고, 어찌 보면 바이러스라는 작은 것 하나지만 코로나19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 각각에게도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죠. 누군가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르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하박국도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박국은 최소 주전 612년 이후 시대적 배경 가운데 그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세계적인 정세가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그 모든 나라들을 접수하고 있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유다 내부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은 권력의 횡포와 폭력적 상황들이 확산되고 가진 자들은 더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법하고 무질서한 상태의 유대의 땅의 모습을 드러내죠. 내부적으로는 무법과 폭력의 상황,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위협이 극심해지던 시기에 나타난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하박국에 대한 여타 다른 정보가 없이 선지자라는 첫 단어가 등장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도 말하는 사람이죠. 예언자, 선지자는 자신이 본 것들 그리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대언하는 사람이지 미래를 예측해내거나 뭔가를 자기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우아할 정도로 나타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상 가운데 펴내는,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바로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담아둘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고 그 의미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하박국은 소예언서, 12개의 소예언서가 성경에 있는데요. 그 소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에도 들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 하박국에게 묵시가 주어집니다. 묵시라는 것은 환상을 통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1절 마지막에 보면 경고라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는 무엇입니까? 경고. 경고는 언제 주어지죠?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경고라는 것은 즉 하박국이 전반적인 내용이 열방의 말씀의 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지금 열방이 이렇게 돌아가는 틀 속에 너희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고,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개가 이어진 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 말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외쳐도 라는 말을 통해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부르짖고 외쳐도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하박국은 탄식하며 외칩니다. 욥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하거든요. 8절과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딜 봐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보이지가 않는구나 라는 욥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부르짖고 외치며 탄식하는 기도의 이유가 2절에 있는 중간에 나옵니다.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포라고 합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강포인데요.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나오는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창세기에 노아가의 홍수가 일어났던 시기에 그들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포 하마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즉 그 당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물로 심판할 정도로 서로를, 이웃을 폭행하고 폭력으로 일삼는, 그렇게 쾌락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세상, 그런 세상과 동일하게 오늘 하박국에 나오는 이 하마스 강포라는 단어를 들어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하박국에 총 6번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단어보다 하박국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강포 혹은 폭력으로 인하여서 하박국의 모든 문제 제기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이 폭력과 강포로 인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현실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힘을 가진 이들의 폭력과 강포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모두 다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되게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범죄하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그 강포와 맞닥뜨려 있는 사람이 있죠.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힘으로써 자기 동생을 하나님이 제사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었다 해서 폭력으로 그 동생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인 사람, 자신이 바세바와 동침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한 사람 다윗이죠. 가난자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탈취하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고관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폭력으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땅을 개척하고 간구하고 갈아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탈취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고위관리자들 그리고 또한 관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이러한 죄는 성경에만 있을까라고 우리는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성경에 일어난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안팎에서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 형제자매에게 거짓말을 하고 모른 채 하는 일상에도 있고 교회의 재정을 서서히 다루는 부분에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를 합법, 때로는 비합법적으로 동원하여서 기어이 자신의 자식에게 대물림해주는 교회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고 한 기업의 사장이 노동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장의 모습도 회사의 모습도 보고 있고 국민이 겪는 고통스러운 삶과 현실에는도 불구하고 권력의 획득과 자신의 유지를 위하여서 사욕을 추구하는 국가적 권력도 우리의 현실의 곳곳에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만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그러시겠지만 네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온 세상에 가득한 강포와 폭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외침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박국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고 외치는지에 대해서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어찌하여 라는 탄식 뒤에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악은 히브리어로 또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아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거역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그 뒤에 폐역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폐역이라는 단어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는, 다른 이에게 끼치는 해악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사람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규제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끼치는 해악들. 그게 폐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3절 전반절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두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현실을 보게 하시며 왜 당신은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하박국서를 시작하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외치며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나라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이렇게 내 삶이 피폐해지고 억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악한 세력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니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은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곳에서 이렇게 다하고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그런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며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가 보는 현실 위에 2절에, 현실은 위에 2절에서 보듯이 강포라는 말로 첫 단어를 장식하고 있듯이 3절에서는 겁탈과 포악, 그리고 또한 변론과 분쟁이라는 이 단어들로 나옵니다. 겁탈과 포악은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가 들어서야 되는 일상의 삶에 폭력과 포악과 겁탈이 남행되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 앞에 살아가는 것, 그 억눌림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악한 상대를, 약한 상대를 폭력으로 압제하는 상황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력자들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 권력자들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권력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온 사회가 이런 풍조, 이런 만연한 행태들을 보이게 되죠. 위에서 그리고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면 그 사회 구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보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박국의 눈에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하고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권력이 힘이 겁탈과 강포를 일삼으니 온 땅에 변론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방의 모습들이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죄악과 폐역으로 물든 세상은 필연코 힘을 갖지 못한 약자들을 온통 짓밟는 그런 유린당하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들로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 빈부의 격차가 극도로 가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하게 될 것이고 부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부로 인하여서 점점 세상의 권력과 부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하박국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아멘. 율법이 해이하다는 것은 율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이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토대로 그들의 율법, 하나님의 법,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그 율법을 내팽겨치고 자신들의 이익과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계 속에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아니 탐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의가 확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정의를 넘어 율법의 기능 또한 완전히 망가진 상태, 율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정의가 서지 않는 이 상태를 오늘 하박국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절 하반절에 보면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정의가 구부러졌다라는 거지. 정의가 곧바로 가야 되고 정의가 올바로 가야 되는데 정의가 구부러진 상태, 정의가 올롯이 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의가 구부러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을 성경에서는 외모와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신명기 16장 9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외모와 뇌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구부러진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의를 추구하기보다 뇌물이 외모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거룩해야 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욕심 속에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돈이 많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라는 그런 지배 속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직면한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하박국의 보기에 온 땅이 폭력이 가득합니다. 권력을 잡은 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니까 온 땅의 힘의 기초가 겁탈과 강포로 난무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억울해서 재판으로 대표되는 정의가 구현돼야 하지만 정의는 도무지 찾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제멋대로 좌우하는 상황. 올고다야 될 정의가 구부러진 채 세상에 나오는 상황. 구부러진 정의가 더 이상 정의가 될 수 없는 현실 속에 하박국은 외쳐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조금 더 제가 편한, 이제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용어로 했지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저희가 읽은 4절까지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곤 합니다. 많은 하박국은 이미 그 현실에 돌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현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보고 계신 이런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의 현실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세상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의 질문일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N번방과 같은 사건은 우리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일부분이며 또한 전체의 모습입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해. 그래도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 생각들로 우리는 언제나 그저 이런 어두운 단면들을 덮어내곤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약자들은 점점 약한 대로 밀려갑니다. 우리는 조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던해지곤 하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실 어찌 보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그런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박국처럼 그 현실을 보고 부르짖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박국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현실과 앞날에만, 때로는 나의 자녀와 나의 가문에만 급급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땅 위에, 이 사회 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지없이 삶은 빡빡하게 돌아가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내 앞가림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죠. 주변 돌아보기 힘들고요. 내 앞가림 하더라도 정말 급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넘어가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불안함과 공포로 세상은 우리를 윽박질러서 귀를 눌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약한 이들이 전혀 귀를 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불러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세상 가운데 반관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은 그 현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처한 현실 속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실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내가 잘 사는 모습으로 영광 돌려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그들의 옆에가 손을 잡아주고 왜 현실이 이래야 되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